우리 찬양대의 안식일 찬미가 다른 어떤 때의 안식일 찬미보다 매우 감동적으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의 안식일과 예배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을 하는 중에 이 안식일에 관한 찬미, 그리고 안식일 예배에 관련된 시편을 모은 테이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13곡을 다 녹음을 해놨고, 그 사이사이에 아주 감동적인 안식일과 예배에 대한 시편을 집어넣어서 조만간 저희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또 안식일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테이프가 만들어져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좀 즐겁고 기쁜 안식일을 맞이하여 존귀하게 이날을 보내는 데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순서에 관하여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목회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목회 기도 끝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이 찬양대 화답 송이 나옵니다.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무릎을 그대로 꿇으신 채로 하나님께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개인적인 간구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부흥과 개혁의 역사는 이 성전의 재건축과 함께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훼파되고 성전의 손길이 끊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왕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꾸미고 역사를 시작하면 아울러서 모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시작되곤 한 역사가 구약에 나옵니다. 이 중앙교회가 건축된 지꽤 많은 해가 지났기 때문에 곳곳이 낡고 또 거칠고 손볼 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러한 점들을 서로 깨닫게 되었고, 우리 목회실과 직원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성전을 다시 개축 혹은 보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합회 이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 6억을 목표로 정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정보다 더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헌금을 해주셨고, 1차 처음 했을 때는 3억 몇천만 원의 헌금이 약속이 되었지만, 올해 들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셔서 4억 8천만 원까지 작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6억이 돼야 이 사업을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4억 8천으로 시작할 때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정에서 다시 1억을 헌금해 주셔서 아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금하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으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희생제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희생제물 하면 떠오르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구약시대에 들여졌던 희생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짐승은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사실 아주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흠 없는 양을, 하얀 양을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양을 잡아 피 흘려 죽임으로 자기의 받아야 할 죄값 죽음을 양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주인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의 희생을 치르고 제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들여졌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인간의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짐승이었고 이제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희생제물은 양을 표상하고 양을 말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실제적인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히브리 9장 28절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오셔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는가가 아니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려서 죽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화형으로 죽일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하던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여 재판장에 끌고 왔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고소하느냐? 그래서 고소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신문을 해보니까 너희의 고소 내용 가지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유월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죄인을 끌어다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석방하겠다 하면 이 바라바가 워낙 그 죄가 극심한 유명한 죄수이기 때문에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놔주라고 할 줄 알고 이 빌라도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19장 4절. 이 빌라도는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무리 너희의 고소를 받아들여 사형을 시키려고 해도 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막 이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어떻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 빌라도가 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연속해서 세 번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당신이 볼 때는 죄가 없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죄가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큰 죄니 죽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기들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고소한 것인데 어떻게 죽이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뭘로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소는 자기들의 법대로 하고 사형 방법은 로마식으로 해달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신성모독죄로 고소는 했지만 사형 방법은 십자가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금 모순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십자가형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두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노예가 도망갔을 때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또 한 경우는 아주 잔인무도한 죄인은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이 두 경우 외에는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도무지 유대인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량한 사람을 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빌라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던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고 죽은 자는 부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평소에 몇 번 그 암시를 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것은 결국 무슨 뜻이었다고 했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그런 이상한 말을 자꾸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후에 또 볼 것이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가 잘못 죽이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달아 죽으면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할 가능성도 없어지고 혹시 부활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또 속이면 안 되니까 십자가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으면 무덤에 집어넣은 다음에 로마에 임봉을 합니다. 그럼 절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이런저런 안전장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얼마나 얄팍하고 인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던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못 박고 무덤에 넣고 로마의 임봉을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로마의 도장으로 임봉된 무덤문을 깨치고 살아나오셨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치도 없이 진행될 것이고 그 구속의 완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틀림없이 조만간 우리를 구원하시러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주전 약 600년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유행이 되다가 그 후에 로마가 그 방법을 채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간 노예나 혹은 아주 잔인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옷을 완전히 다 벗겨내고 녹슨 못으로 못을 박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아 놓으면 죽는 기간이 3일 내지 길게는 7일까지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1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젠가요? 성경의 용어로 하면 예비일이고 오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31절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큰 날은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면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이 있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면 이것이 큰 안식일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그런 안식일을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금요일 몇 시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는 모르지만 뭐 아침부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가는 시간 뭐 못 박는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후 3시까지는 긴 시간이 아닌데 이미 십자가에서 아직 돌아갈 시간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풍습상 안식일에 시체를 그 나무에 달아두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내려야 했습니다. 시체를 내려면 빨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릎을 꺾지 않고 그냥 두면 이 숨 쉴 때마다 이 발에 비록 못이 박혔지만 발에다 힘을 주고 약간 이렇게 들면서 숨을 쉰답니다. 그래서 무릎을 꺾어버려야 몸이 총 늘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안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무릎을 꺾고 빨리 숨이 넘어가게 해서 시체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근데 다른 두 강도는 보니까 뭐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무릎을 꺾었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뼈 꺾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이 성경과 그 당시 정황과 예언의 신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심장의 파열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고통은 십자가 자체의 고통이 아니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손이 이렇게 칼에 비어서 임시로 이렇게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고 고통은 계속 찌릿찌릿하고 이제 아프고 그래서 약을 사러 약방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손가락에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모든 고통이 어디로 모입니까? 부러진 다리로 모입니다. 적은 고통은 더 큰 고통이 올 때 느낌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고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그 심적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을 압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에 그 녹슨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 부활주간을 맞이하고 이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그 행사를 해요.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한 행렬을 쫓아가는데 그 행렬의 중심에 실제 예수님처럼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연출할 배우가 한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배우를 사가지고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실제로 못을 박아요. 그 큰 돈을 받습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을 냉동시켜 놓은 상태로 있다가 못을 박고 잠시 행사 끝나면 바로 빼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냉동된 상태에서는 견딜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달려있는 그 상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수치심 다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닿는 거예요. 그 수치와 고통을 초월하는 압도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영문 753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자비가 없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게 되면 그 고통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과 죽음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의 그 수치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 죄짐 그 죄로 인한 고통 결과로 나타난 심장의 파열로 인한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처럼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두 강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한 강도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주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당장 천당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은, 여기 강도와 말하는 것은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 몇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When you come as k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라고 하는 말이고 You, 주님께서 come, 오실 때 as king, 왕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지 그 즉시로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속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약속을 한다는 뜻이지 그날 천당에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평생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십자가에서 운명에 가는 순간에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강로를 즉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속의 원리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참 염치도 없지. 아니 어떻게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이 순간에 구원을 해달라고 해 그래.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100% 준비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이 강도에게 한 약속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때 나와 함께 같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주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찰스 로스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예수님과 알렉산더를 비유하여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죽었고 한 사람은 그대와 나를 위해 죽었다. 한 사람은 보좌에서 죽었으나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피를 흘렸으나 한 사람은 자신을 바쳤다. 한 사람은 생전에 세상을 얻었다가 죽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온 세상의 믿음을 얻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갈바리에서 죽었다. 한 사람은 모든 보좌를 정복했으나 한 사람은 모든 무덤을 정복했다. 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면서도 스스로 낮아지셨다. 한 사람은 검으로 세운 보좌와 함께 영원히 죽었으나 한 사람은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계시기 위해 죽었다. 예수님과 알렉산더는 다 같이 33살에 죽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다. 한 사람은 보좌를 피 위에 세웠지만 한 사람은 사랑 위에 세웠다. 한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나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으나 한 사람은 영원히 사실 것이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진 생명을 취하여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